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미 국가 과테말라에서 10일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최소 55명이 사망했습니다. 7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버스에는 이날 새벽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 시티 외곽도로의 한 다리에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한 뒤 35m 아래 협곡으로 추락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53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던 부상자 2명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협곡에 떨어진 버스는 뒤집힌 채 강물에 반쯤 잠긴 상태였으며 구조대원들은 전등을 사용해 잔해 속에 묻힌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리카르도 퀴뇨네스 레무스 과테말라 시티 시장은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 모든 비상대응기관 자산들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날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가자지구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자지구에 인접한 요르단과 이집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발생한 15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요르단에 대한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와 군사 지원 등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과 함께 미국이 장기적으로 가자를 소유할 것이라는 방침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압둘라 2세 국왕은 이 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을 방문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던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아랍국들의 거부 의사를 전했다고 이집트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지난 9일 시오니스트의 영향력이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새 미국 행정부가 가자와 관련한 했던 제안들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향후 미국 제조와 생산 능력의 부활을 위해 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역국에 예외 없이 2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미국 내에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호주의 철강 관련 관세 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큰 고려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수백만 톤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27개국 무역장관들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EU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미국의 이번 조치로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이기에 기회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가졌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뒤 시 주석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통화 시점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와 대화했고 그의 측근들과도 대화했다면서 우리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시 주석과 통화를 가진 바 있으며 취임 뒤 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 간 최근 통화에 대한 확인 요청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시 주석과의 통화는 지난달 17일에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을 담당하는 키스 켈로그 특사를 곧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 상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담화 빈도를 크게 늘린 북한이 이번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한층 더 예민하게, 다만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은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유세계에서 정치, 경제, 언론, 학계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복을 우려해 중국에 굴복한다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새 회기 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에 만료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하원 외교위원회 새 회기 우선순위와 계획이 담긴 회의문이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10일 공개됐습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신임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주재한 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이 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란과 러시아, 중국, 북한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네 나라가 서로의 위험한 활동을 어떻게 상호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침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중러 이란 간 군사 및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문제도 새 회기 하원 외교위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외교위는 기존 외교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혁하며 책임감 있게 재승인하는 의회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러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해 말 VOA 통화에서 이후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highly unusual. We're now well over two years since the legislation.
킹 전 특사는 재승인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유일한 문제는 의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방침입니다. 채택된 문서에 따르면 외교위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며 특히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해외 정보 활동, 지적 재산권 탈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을 점검하며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안보 협력과 무역 관계 등을 포함한 대외관계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심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매우 유익했다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0일 이번 회담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유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영내 악의적인 행위자들과 미국과의 동맹에 달려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들에 맞서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과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정책과 전망을 지탱해온 몇 가지 원칙들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오랫동안 견제해온 비핵화와 미한일 3국 협력 등 기존의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n his meeting with Prime Minister Shiba and in the joint statement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응하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한일 3국 협력 과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최초의 직접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President Trump has committed to extending trilateral cooperation. Most notably, it was included in the joint.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로 꼽는 미한일 3국 공조 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공동성명 발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의 우려사항들, 즉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분명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Donald Trump think allayed a lot of concern, especially in South Korea, that the U.S. policy
지난달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공동성명에 이제까지 미 정부가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이 사용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배제하는 표현인 반면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대상으로 북한을 특정하고 있을 뿐 한국의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과거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건 항상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유일한 이유는 북한이 항상 그렇다면 한국도 포함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가는 것은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only reason we said the Korean Peninsula was that North Korea was always saying, well, shouldn't South Korea be included in this?
스나이더 소장도 이 같은 표현의 변화에 대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실제로 충분히 깊이 고려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오랫동안 공개석상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mature because it's not clear that President Trump has himself really thoroughly considered that particular issue.
이시바 총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 정상 중에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고한 동맹을 과시한 반면 한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일정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한국의 리더십 공백 상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 이미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쯤이면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 South Korean president would probably be planning a trip to Washington at this stage.
미일 양국 정상이 미한일 3국 공조 체제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E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한일 3국 협력과 조정의 미래는 향후 한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의 새로운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서 긴밀한 미한일 3국 공조 체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 진보 세력 사이엔 강한 반일 정서가 존재하고 미국 우선주의 지지자들 사이엔 동맹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3국 공조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든 최근 몇 년간 거둔 상당한 성과를 되돌리고 3국 협력과 조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장사정포가 200문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후 무기와 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러 지원 규모는 장사정포 200여 문, 병력 1만 1천여 명, 상당량의 탄약 등이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대러 장사정포 지원을 처음 언급하며 160문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담화 빈도를 크게 늘린 북한이 이번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또 자신들이 주장했던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사건에 대해 국제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한국 내 입항과 관련해서 담화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담화를 내고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에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은 안보 우려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며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힘을 통한 지배를 맹신하고 있는 패권적 실체인 미국에 대해 철저히 상응한 힘으로서 견제해야만 한다는 게 우리가 견제해 나가고 있는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함은 앞서 지난 10일 군수 물품을 보급받고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이 한국에 입항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m, 폭 10m, 배수량 6천여 톤으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대미 비난이 부쩍 늘어난 듯한데요. 이번 담화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알렉산드리아함의 입항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북한이 원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층 더 예민하게 다만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SSN, 그러니까 ICBM이 실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는 걸 보면 미국을 압박하는 행위는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기싸움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걸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의 수위를 점차 올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압박의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비난 빈도를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인터뷰를 비난하고 8일엔 조선통신사 논평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의 비핵화 촉구를 반박했습니다. 9일에도 역시 조선통신사 논평으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미한일 연합공중훈련과 미한공군연합 쌍매훈련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고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군절 연설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 격돌 구도의 원인이라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 재개 조건을 집요하게 제시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적대시 정책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것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죠. 그래서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23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자주 비난 담화를 발표해왔고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은 또 자신들의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북핵 담당 고위 관리들이 최근 미일 정상 회담 결과를 공유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굴해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방한 중인 가나이 마사키 일본 외무성 신임 북핵수석대표와 10일 오후 서울에서 만나 그동안 한미일 3국이 거듭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 미한, 미일 간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소통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미한 일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일 간 공조하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고리 모르글로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인 러시아 24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전승절 참석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러 밀착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는 9월 초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기자, 이번 러시아 전승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미국과 서방에 대항할 국제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 주석 입장에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십 개 국가의 정상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전승절이 놓치기 아까운 외교 무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박사는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을 참가시키기로 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전승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전 선언을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 박사는 그러나 북중러의 삼각 밀착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대중 정책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대중국 봉쇄 관련돼서 어떤 강한 카드를 꺼내들지가 북중러 연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를 유엔 기구에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0일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에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이카오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한국과 국제사회의 민간 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수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한국 내에서 이 사안이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북풍 유도 논란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정에 간섭해서 윤석열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뭐 이런 의미, 물론 이건 탄핵이 인용될 경우까지 대비해서 나름의 어떤 우호적인 정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짚어주고 일단 불씨를 살리는 뭐 그런 의미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 즉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립된 이카오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입니다. 이카오 규정과 관례상 이사회는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제기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를 무단 침투시켰을 당시 이카오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 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육군은 주한미군과 올해 첫 미한연합제병협동실사격훈련을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지난 3일부터 3주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 병사단과 제2신속대응사단, 15보병사단과 미2사단, 미한연합사단 등 장병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장비는 K1A2 전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150여 대, 아파치 공격 헬기, A10 공격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미군은 한국에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한반도 기상과 지형 적응 등을 위해 단독으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오다가 지난해 7월부터 한국군과 연합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유세계에서 정치, 경제, 언론, 학계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불량배는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보복을 우려해 굴복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과 협력해 중국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님, 민주당은 처음에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중국 대응을 비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 후에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1기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중국에 대한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더 강해질까요?
I think we already see additional pressure on China. These new 10% tariffs on top of what are overall
이미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해졌는데요. 새롭게 부과된 10% 관세는 기존의 중국산에 적용되던 25% 관세에 추가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의 흐름을 끊기 위한 것이고요. 펜타닌은 한 해 9만 명의 미국인을 죽입니다. 그것은 18살에서 45살 사이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화했지만 사실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몇 가지 새로운 규제가 발표됐지만 대부분 무시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 흐름을 끊어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중국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겁니다. 멕시코 범죄 조직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는 범죄 조직들이 해제되는 것이죠. 이건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무역이나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같은 문제에서 미국 대통령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초반에 시 주석과 맺었던 것과 같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선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지 말지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중 간 치열한 전략적 경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모든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경쟁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 간 경쟁은 지속될 겁니다. 이에 대한 워싱턴의 공감대는 매우 확고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이 중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할까요?
Absolutely. I mean, I think what you're seeing in this administration, as Mr. Wilder pointed out, is a desire to.
물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왈더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번영과 복지에 야기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죠. 이를 위해선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야만 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에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중국이 가하는 여러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죠.
와일더 전 부좌관님, 미국에선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징후와 우려가 있습니다. CIA와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나요?
Yes. This is not a new problem, but it is a growing problem. All over the free world, we have seen.
그렇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자유세계 전역에서 중국은 자국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계, 학계, 경제계에 침투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저는 어제 영국 TV에 출연해 앤드류 왕자와 중국인 사업가들과의 매우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말했는데요. 중국인 사업가들은 분명히 앤드류 왕자를 이용해서 총리를 포함한 영국 정부 최고위층에까지 접근하려 했습니다. 미국에선 파인스타인 전 상원의원의 운전기사로 20년간 일한 사람이 중국의 첩자였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주지사 참모진 중 일부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요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주, 캐나다 그리고 자유세계 전역에서 중국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들은 대리인을 사용합니다. 중국 관리로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사업가, 학자 혹은 겉으로는 무해한 인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특히 정치인들은 중국의 접근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이런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비교해 한국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국이 중국의 이 같은 비군사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해야 할까요?
Look, I think, you know, as Mr. Wilder pointed out, you know, the term that's used in Washington is we're in great power competition.
와일더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워싱턴에서는 흔히 강대국 경쟁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린 이걸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 간의 대결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와일더 교수가 언급했듯이 지난 5년간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죽인 미국인 수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린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가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죠. 중국은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합니다. 또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동맹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는 세계 질서를 흔들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해야 할 겁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원해 왔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까지의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나요?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So you have to be careful, right? There is a balancing act when you're talking about democracies. Democracies, rightly so, are hesitant to.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다른 국가 내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꺼립니다. 그건 부적절하죠. 하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해 회복력을 높이고 정부와 협력해 투명성을 보장하며 부패가 없고 정치인이 매수되지 않도록 해서 민주적 이상을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국이 이 분야에서 더 협력할 여지가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말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개입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피터스 연구원님,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협상 방식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Well, there's a lot to unpack there. I generally speaking am dubious of the prospects for arms control.
네, 풀어나가야 할 게 많습니다. 군비 통제 전망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시도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4명에서 5명의 대통령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였죠. CBID는 심지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실행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협상 조건을 보면 설령 미국인들을 보내 CBID 비핵화를 실행하려 했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의 의도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CBID 협상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내 활동 방안에 대해 그들이 설정한 조건을 고려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님,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언급하면서 김정은과의 정상 외교를 재개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접근 방식이 이번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is a negotiator by personality. He likes to compliment.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 기질이 강합니다. 그는 외국 정상들을 칭찬해서 협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그런 발언은 협상 전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과잉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가자 지구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대담한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 발언들은 효과를 노린 겁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를 노리고 강한 언사와 대담한 발언을 사용하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그의 최종 입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자지구 발언은 중동 정세를 뒤흔들려는 시도입니다. 가자지구에 리비에라 같은 휴양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님, 미국은 수십 년간 미한일 미사일 방어 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주권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할까요?
Well, let me be a little undiplomatic at this moment. China is a bully. Xi Jinping is a bully. If you want to know,
지금 이 순간에는 외교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깡패입니다. 시진핑은 깡패예요. 그의 강압적 행태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필리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필리핀은 그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려 했을 뿐인데도 계속해서 중국 해군,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와 대치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깡패입니다. 깡패는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히틀러에게도 사람들은 유화책을 시도했었죠. 그는 폴란드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지 않았고요. 결국 그는 유럽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을 회유하려 하고 중국이 화를 낼까 봐 미국과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중국판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깡패 국가가 한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확실히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이 왜 그렇게 대처하는지 미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에 굴복하는 데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한국이 그렇게 할 때마다 중국은 이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이 북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km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I am almost convinced that we're seeing Russia, Iran, and North Korea increasingly cooperating on technology sharing.
러시아, 이란, 북한이 특정 영역에서 기술 공유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분야에서죠. 이란과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조합한 혼합 공격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든 후티 반군과 같은 테러 단체의 기술을 확산하든 말이죠. 이는 독재 정권들이 활용하는 새로운 전술적 특징입니다. 그들은 서방의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이들을 사용합니다. 북한, 이란, 러시아의 독재 정권들이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런 기술을 공유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요. 즉 자유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란이 북한 기술을 활용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회공학적 해킹과 가짜 신분증 생성 등 위장 수법 고도화에 인공지능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존 헐키스트 구글 위협 분석그룹 총괄 분석가가 밝혔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의 불법적 AI 기술 활용 문제를 지적한 헐키스트 분석가는 10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특히 북한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능을 악성 코드에 추가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등 적대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과거보다 위협이 얼마나 더 커졌으며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There has been probably prior to us all sort of adopting AI or getting access to AI, there's always been concern that this would be a real game changer.
AI가 보안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심각한 위협 가능성은 우리가 AI를 채택하거나 접근하기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미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과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적대 세력들이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도약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생산성의 변화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AI 도구를 활용해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능력의 변화도 있지만 AI의 주요 역할은 작업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대상을 공격하며 기존 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의 AI 오용 방식은 중국, 러시아, 이란의 사이버 공격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Well, I think that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North Korea is that they were really one of the first players to really get involved in AI.
북한의 흥미로운 점은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초기 행위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AI 관련 활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일찍부터 이 기술을 도입해 활용한 국가 중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 심리를 이용해 기밀 정보를 유출하도록 속이는 공격 기법인 사회공학적 해킹 활동에 이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사이버 활동을 구분짓는 핵심 차이는 북한이 바로 사회공학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IT 노동자 활동과 관련해 AI를 활용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고용 가능한 프리랜서 프로필을 생성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AI가 비교적 잘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른 공격자들이 목표 대상을 공격할 때 사회공학 기법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북한은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공격자들은 바로 악성 링크나 코드를 보내는 방식을 쓰지만 북한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구축한 후에야 악성 콘텐츠를 전송합니다. 이는 대상이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긴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장기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AI 언어 모델이 대화형 도구로 설계돼 있어 이런 유형의 작업에 특히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AI를 통해 사이버 역량을 강화했다는 구체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I would say that there's a lot of it is very experimental, but I think they have found ways to use it pretty regularly. I think it's really
북한은 AI를 실험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에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AI를 활용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가짜 신분증을 생성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AI를 활용해 가짜 신원을 만들거나 기존 신원의 사진을 변경해 인터뷰 대상과 일치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암호화폐 탈취를 노린 해킹에도 AI를 활용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북한이 어떤 이점을 노리고 암호화폐 해킹에 AI를 이용했다고 보십니까?
So the IT worker problem, for instance, is pretty close to the cryptocurrency problem. They have, I think, one of the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은 IT 노동자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노리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암호화폐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는 과정에서 핵심 접근 권한을 확보해 내부 위협을 초래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회사들은 원격 근무와 분산 운영이 일반적이어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이를 공격 대상으로 삼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한의 AI 활용 해킹 사례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사이버 안보에 어떤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십니까?
Well, yeah, one of the things that we're seeing from actors is they are definitely trying to use some of this capability to rewrite or help them write.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해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악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악성 코드가 이를 막기 위해 보안이 적용된 샌드박스 환경에 배치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즉, 악성 코드가 의도된 대상 시스템이 아니라 샌드박스 환경에 배치됐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작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만드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 AI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AI를 활용해 북한의 보안 우회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현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You know,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any threat activity, context is king. And you know, what are the approach?
어떤 위협 활동을 식별할 때 맥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스템 전반에서 이를 포착하고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탐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위협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대응하며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구글 시스템 내 유사한 위협을 탐지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인 보안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여러 사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이 확인됐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곳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활용해 앞으로 해킹 전술을 더욱 정교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right now, you know, most of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is productivity, but I would not be surprised to see more.
현재 북한의 AI 활용은 주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교한 기능과 특정 역량이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직 실험 단계에 있고 적대 세력들도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학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생산성 향상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실험을 거쳐 독창적인 활용법을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적대 세력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악성 행위 방법이 제시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협 분석과 위험 관리에서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의 관점에서 북한과 같은 AI 기반 사이버 위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AI 기업 전반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까요?
I think we're already doing some things by, for instance, making sure that they are not, you know, leveraging the AI in a way that was never intended to be used. And the other thing that we have to do is
우리는 이미 AI가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려는 적대 세력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관찰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위협에 대응하는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산하 위협 분석 그룹의 존 헐키스트 총괄 분석가로부터 북한 해킹 그룹들이 구글의 인공지능 AI 기술을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악용한 것과 대응 해법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평양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안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도. 평안북도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0도. 수풍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하 1도. 강계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나 눈 옵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영상 3도. 용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사리원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 신계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3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0도. 장진, 해산 흐리고 눈 옵니다. 장진은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2도. 해산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2도 되겠습니다.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8도. 평강은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청진은 오후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2도. 삼지연 눈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6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5m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1에서 3m, 오후에는 1.5에서 4m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나 눈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2.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5에서 3.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동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두 관리가 이날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해외 주재 러시아 외교기관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랴브코프 차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러 간 접촉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시작돼 강화되었다며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미국과의 논의에 추가로 제공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을 담당하는 키스 켈로그 특사를 곧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단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며 특사단 방문과 별개로 14에서 16일 예정된 뮌헨 안보 회의를 계기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중부 지방의 천연가스 생산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 가스 회사 나프토 가즈사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폴타바 지역에 있는 나프토 가즈 그룹의 생산 시설이 손상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동절기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에 공습을 감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난방, 전력 공급 등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밤사이 드론 공격을 가해 카잔, 울리아노프스크, 키로프 지역 일대의 공항에 한때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졌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수십 대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1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8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 중 22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북부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타이완과 중국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영공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되는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 진입 시 해당국이 식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6일에도 항공기 27대와 함정 6척을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미 국가 과테말라에서 10일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최소 55명이 사망했습니다. 70여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버스는 이날 새벽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 시티 외곽 도로의 한 다리에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한 뒤 35m 아래 협곡으로 추락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53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던 부상자 2명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협곡에 떨어진 버스는 뒤집힌 채 강물에 반쯤 잠긴 상태였으며 구조대원들은 전등을 사용해 잔해 속에 묻힌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리카르도 퀴뇨네스 레무스 과테말라 시티 시장은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 모든 비상대응기관 자산들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도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면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15일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 합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일 정오까지 모든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휴전 합의가 취소되고 가자지구에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15일로 예정됐던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하마스가 76명의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언젠가 인내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 고위 관리는 위협적 언어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